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오늘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해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을 섭씨 2도가량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엔은 올해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서 유엔 195개 회원국들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걸림돌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의 합법성과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자금 지원,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로 한 각국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한편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 국가이며 인도를 포함한 이들 세 나라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의 활동으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어제 시리아 북서부 아리하 지역에서 30여 명이 숨졌다고 반군 지역 구호요원들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앞서 지난 26일에도 터키 국경 부근의 화물차 차고를 폭격해 차량 10여 대가 파괴되고 5명이 숨졌다고 반군들이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어린이 4명과 반군 지도자를 포함해 적어도 18명이 숨졌다며 전체 인명피해가 60여 명으로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아리아 지역은 지난 5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에 대항하는 반군들에 의해 함락됐습니다. 반군이 장악한 터키 접경 시리아 북서부 지역 주민들은 터키가 지난주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뒤 이 지역에 대한 공습이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터키에 의해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의 시신이 터키 당국에 인도됐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어제 러시아 조종사 시신을 인도받았다고 밝혔으며 터키 언론은 이 시신이 러시아로 인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 전투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양국은 또 영공을 침범한 전투기에 수차례 경고했다는 터키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시리아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집행이사회를 열어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 포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통화바스켓 포함에 대해서는 이미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지지 의사를 밝혔고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위안화가 특별인출권에 편입되면 달러화와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와 함께 전 세계 기축통화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위안화에 대해 6천억 달러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중국 언론들은 위안화의 특별인출권 편입으로 1조 위안, 미화 1,560억 달러의 외환이 중국 채권에 투입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통화관리와 세계화의 금융의사소통 방식 등을 전환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터키에 유입된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해 30억 달러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어제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와의 회담에서 난민 문제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문제에 관해 논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들은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 유럽으로 밀려드는 이민자들의 행렬을 막기 위해 터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이날 회담이 끝난 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은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늘 아프리카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슬람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중앙아프리카 수도 방기에 이슬람 사원을 방문해 이슬람 성직자들을 만난 뒤 출국에 앞서 미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방기 대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 중앙아프리카의 전쟁 당사자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종파적 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또 다가오는 선거가 중앙아프리카의 역사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일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관련해 시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한국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 어떠한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거나 실험할 수 없도록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남북 당국 간 회담 등 현안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자의 24%가 상봉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MBL 개발과 시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한국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과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이번 SLBM 시험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북한이 실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시험 발사하는 건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정보당국이 북한의 SLBM 개발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 어떠한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거나 실험할 수 없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상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어쨌건 북한은 SLBM 개발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당국은 개발 시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이후 북한이 동해 수중 잠수함에서 SLBM을 시험 발사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번 시험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SLBM을 발사했지만 궤적 추적이 전혀 안 돼 실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고 주호영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5월 사출시험 당시 수면에서 150m 정도 상승하다 떨어진 궤적을 다 추적했지만 이번엔 전혀 궤적이 추적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SLBM의 보호막 파편이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다른 부품의 파편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 SLBM 시험 발사 현장을 참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SLBM의 보호막 파편이 동해상에서 포착됐으며 미사일이 날아간 건 식별되지 않고 보호막 파편만 포착돼 이번에 시험 발사한 SLBM은 불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김동엽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SLBM은 보호막 속에 들어있는 상태로 잠수함에 탑재된 뒤 발사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이든 보호막이 그대로 발사관에서 발사돼 공기압으로 물 위에 도달하고 해수면에서 보호막이 열리면서 미사일만 공중으로 솟구치는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수함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잠수함에서 벗어나자마자 또 물을 벗어나야 되고 그 물이 올라와야 와서 그 캡슐이 벗겨지면서 그 순간 정밀한 그 타이밍이 잘 맞춰서 또 화염이 같이 팍 뿜어내줘야 그 미사일도 잘 날아가겠죠.
북한은 지난 11일부터 12월 초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선포한 항행 금지 구역이 상당히 넓어 스커드 미사일이나 신형 탄도 미사일 또는 SLBM을 발사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동해상에 선포한 광범위한 항행 금지 구역과 김 제1위원장의 직접 참관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번에 한층 진보된 시험 발사에 나섰던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공중으로 솟구치지 않고 보호막 파편만 포착됐기 때문에 시험 발사가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정상적으로 뭐 예를 들면 김정은이를 데리고 이 실험을 했다고 한 번 더 했다는 것은 지난번보다 좀 진입이 된 것을 보여주려고 했고 또 이번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놓은 모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더 멀리 뭔가 이렇게 사출된 탄이 SLBM이 좀 더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라고 는 것을 본다면 단순히 이번 건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8일 동해에서 동체에 북극성 1이라고 쓰인 SLBM 모의탄을 신포급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하는 실험을 실시했으며 당시 시험 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6개월여 만에 실시한 이번 SLBM 추가 실험 발사에 대해 북한이 SLBM을 개발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정치 외교적 목적으로 이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차피 북한이 그 SLBM을 개발해야 되고 그 기술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북한은 어쨌든 자기들의 그 협상력을 높이고 김정은의 리더십을 제고하고 또 주민들 결속하는 데는 아주 좋은 소재니까 군사 정치 외교적 목적으로 이걸 아마 계속 할 걸로 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지 등에 대해 한국의 국방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부영욱 박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번에 북한이 하려고 했던 실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을 했거든요. 그때에 했던 것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발사 시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지난 5월에 SLBM 발사 시험을 한 이후에 제1연감 나오는 IHS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게 있는데요. 그때 북한의 이 사출 실험이 많은 것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의문점이 많이 남았다. 북한은 시험 발사에 성공을 주장하지만 그 진실성이 의심된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시험 발사를 함으로써 북한의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 많은 정보가 나왔는데 일단 SLBM 북한이 개발하는 것이 이제 북극성 라는 것이 알려졌고 모양새를 봤을 때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개발한 R-27 이것도 SLBM이었습니다. 이게 2003년에 북한이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거리가 2,400km 되는 그런 SLBM을 가지고 와서 2000년대 초반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무수단을 지상 발사 미사일 이걸로 변형을 했고 이번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개발한 것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굉장히 다양한 그 시험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5월에 일부 그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북한이 주장하기에는 그런 거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번에 다시 이것을 또 국제사회에 알려서 선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SLBM 개발이 단계로 볼 때 북한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그 SLBM이 한 3단계로 나눠지는데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SLBM이 있어야 되겠죠. 그 탄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SLBM 전략적으로 그 효과를 가지려면 그 안에 핵이 탑재되는 수준으로 소형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모든 지금 논의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돼 있다고 가정할 때 한 3단계의 기술적인 난관이 있는데 맨 처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육상에 발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발사관 물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육상에서 일단 그 시험을 하게 됩니다. 발사대를 만들어서 발사관 사출 시험을 육상에서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이 발사관을 부주에 정박해 있는 잠수함에 설치해서 사출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3단계는 잠수함을 수중으로 물속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잠수함에 설치한 발사관을 통해서 미사일 그 캡슐을 물 위로 띄우고 거기에서 다시 미사일이 연소가 되는 사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통상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번에 한 이 사출 시험에 성공을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지난 5월에 발사 시험이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3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박해 있는 잠수함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바지선 물속에 바지선을 가라앉혀 놓고 거기서 했다는 의혹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북한이 거짓으로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얘를 일종의 허풍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북한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의문점들을 이제 불식시키고자 다시 사출 시험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함선을 정박해 놓고 발사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차이가 좀 있나 보죠?
그렇죠.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자세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물속으로 이제 캡슐에 일단 SLBM을 넣고 물 위로 수상으로 쏘아 올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엔진을 연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변 환경이 안정적인데 이게 물속으로 잠수한 상태에서 굉장히 있으면 잠수함이 또 해류에 또 움직이는 것도 있고 발사관이 또 물 위로 올라가면서 해류의 영향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더 높은 자세 제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예. 자, 이번에 북한의 실험을 두고 실패냐 아니냐 성공 여부에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이 한국의 정보 당국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2014년 이후에 다섯 번째 시험인데요. 맨 처음에 2014년 10월에 신포 해안 육상에서 발사 시험 엔진 연소 시험을 했고 2015년 올해 1월이죠. 여기에서 해상 실험을 했고 2015년 올해 같은 해죠. 4월에 5월에 있을 김정은 참관 을 위한 행사에 행인수로 한 달 전에 했고 5월 8일에 사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진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인데 그때 한미 정부 당국의 분석으로는 바지선을 밑에 가라앉혀 놓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했었죠. 국제사회 아까 말씀드렸던 제인 명단 나오는 IHS 거기 전문가들도 그런 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단 몇 번의 실험으로 이런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실험을 반복함으로써 진짜로 SLBM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그 정부 당국의 판단으로는 그 미사일이 수중에서 그 공중으로 솟구치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캡슐 파편만 포착된 점으로 미뤄볼 때 불발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이 이제 SLBM 개발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어떤 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좀 예측해 본다면 어느 정도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지 좀 전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논의가 다 SLBM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SLBM이란 그 미사일 자체가 있고 그것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북한이 이런 SLBM, 소련제 R-27이라는 2,400km가 나가는 그런 사정거리를 가지는 이런 중거리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느냐 이게 먼저 의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가 됐다고 가정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무리한 가정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 기술의 난관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SLBM이 있다고 치더라도 아까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그 자체가 있다 치더라도 이 사출하는 이 단계까지 굉장히 중기적인 그 전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게 통상 이런 전망을 하는 근거는 SLBM 과거 그 SLBM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되거든요. 그런 나라의 어떤 개발의 역사를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난관이라는 것이 지금 신포급 그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이 지금 폭이 2.25m 그다음에 그 잠수함의 그 해치 있는 부분의 높이가 4.25m에서 총 6.5m의 그 높이가 있는데 이 그 R-27이라는 소련제 이 SLBM이라는 것은 8.8m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축제를 장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됐느냐.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설계 변경에서. 그래서 최소한 5년 정도로 보는 것이 합당한 그 추정이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이 있는 하나에서 그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의 부영욱 박사와 함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 수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7개월 만에 이번 3자 회동에선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다음 달 남북 당국 간 회담 등 현안에 대한 평가와 공동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이 이번 주 중 워싱턴 DC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동 날짜는 다음 달 3일쯤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간 3자회동은 지난 5월 서울에서의 만남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이번 회동엔 미국 측에선 성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한국에선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그리고 일본에선 이시카네 키미이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합니다. 이시카네 국장으로선 전임인 이하라 준이치 국장으로부터 6자회담 수석대표 자리를 넘겨받은 뒤 첫 3자 회동입니다. 이번 회동에서 세 사람은 북한과 한반도의 최근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6자회담 재개와 북핵 해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동에 대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주목할 만한 상황 변화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주기적인 회동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번 회동에 앞서 지난 24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과 최근의 북한 정세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중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잇따라 주장하고 있어 세 나라는 이번 회동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 조율이 있으리라는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선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해 3자회동에서 이런 공동의 입장이 재확인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파리와 합의에 따라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부정적이던 북한이 지난 26일 실무 접촉에 응하고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 회담을 여는 데 합의한 배경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최근 이제 북한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제기하면서 북미 간의 회담을 제기하고 있고 또 남북 간에도 당국 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대화나 교류 협력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런 정세들이 앞으로 비핵화 문제도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를 평가하고 전망하면서 다음 단계 과제들을 검토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핵능력 고도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핵 전문가는 SLBM 시험 발사는 북한이 얼마 전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면서 군과 정보당국이 예상했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3자회동에서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규탄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난달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한 한국 측 가족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상봉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북측 가족을 만난 상봉자 4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4%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측 가족을 만난 뒤 불면증과 무력감, 건강 악화 등을 느끼는 것은 물론 북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편지 교환 제도화와 상봉 정례화, 화상 상봉 제도화, 생사와 주소 확인 등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의 자영업이 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장마당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숙박업과 개인버스, 사금융업과 아파트 매매 등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돈주로 불리우는 신흥자본가그룹이 생겨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지난 10월 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돈주가 외화를 써가며 비공식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돈주는 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당시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상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돈주라는 겁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돈주도 이제 장마당과 장마당의 그 바라기와 돈주의 바라기는 거의 뭐 동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이 등장하면서 장마당이 발생하면서 장마당 경제는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맞게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화폐가 필수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돈주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장마당이 20년 넘게 계속되면서 북한 사회에는 다양한 자영업자가 생겨났습니다. 가령 장마당과 관련된 상인만 해도 매대에서 물건을 파는 소매업자, 지방과 평양을 연결하는 도매상, 그리고 국경을 통해 물건을 들여오는 상품떼기 등으로 세분화됐습니다. 만성적인 교통난 와중에 개인이 운용하는 버스인 서비차와 오토바이를 개조한 오토바이 택시도 등장했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 살다가 2008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서비차라는 건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개인이 운영하는 약간 운송 혹은 택시 이런 거를 종합했어요. 그러니까 뭐 택시나 운송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분리되지가 않고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경제난 이후로 개인들이 알아서 먹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겁니다. 많은 이용이 맞죠. 그거 없으면 이동을 못해요. 뭐 대중교통 자체가 완전히 마비돼가지고요.
이 밖에 숙박업자, 노래방업자, 비디오 촬영업자, 그리고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났습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일제중고 비디오 촬영기를 갖춘 비디오 촬영업자는 잔치집이나 생일집을 찾아가 행사를 촬영해주고 4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암달러 시세로 1달러가 8,4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 번 촬영에 3만 원 이상을 버는 겁니다. 다시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대부분 뭐 사진이나 또 그런 서비스 철학 이런 것들은 수입이 많지요. 폭리를 취하지요. 대신 그거를 시작하기가 힘들죠.
최근에는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담당하는 부동산 거관도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부동산 시장을 조사한 한국경상대학교 정은희 교수입니다.
이제 입자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많은 이제 분쟁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입자증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주택 거관, 이른바 우리로 말하자면 부동산 중개인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뭐 주택 거래 가격의 10%만을 낸다면 중개 수수료로 낸다면 네. 이런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과거 김정일 정권은 장마당을 비사회주의적 요소로 간주해 종종 칼을 빼들었습니다. 장마당을 단속하는 것은 물론 지난 2009년에는 화폐개혁을 통해 장마당에서 달러 사용을 막으려 했습니다. 반면 김정은 정권은 장마당을 비롯한 시장화 흐름을 현실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이렇다 할 만한 장마당 단속이 없었습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이걸 통제하면은 뭐 완전히 그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더 이상 이전 장마당이라는 그 존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김정은이나 이런 정권이 오히려 지금 뒤떨어져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권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스탑시키거나 해체할 수는 없다.
주목할 것은 노동당 간부들뿐만 아니라 인민군 장성들도 돈주들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진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김정은 정권은 장마당 경제와 공생관계가 됐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합니다.
최종의 군단이라고 하는 그 이군단, 그 이군단만 해도 이제 계속 그 황해도를 중심으로 배치돼 있는데 최전선 군단인데 거의 이군단마저도 그 생필품, 부식물 이게 한 80%가 장마당에 의존한다. 이런 거 보면은 군대마저도 이제 장마당에 의존하고 교환하고 부패의 고리, 부정부패의 고리에 연결된 거 보면은
로이터통신은 장마당을 비롯한 암시장과 자영업 확산이 북한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비시장이 생기면서 북한 회사들도 내수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정권은 장마당에 대응해 국영상점을 새롭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평양의 국영 황금벌 상점이 문을 열었는데 이 상점은 암시장보다 보다 좋은 조건에 상품을 파는 것이 목표입니다. 황금벌 무역회사 량순징 사장이 APTN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들을 팔아주면서 다른 상점들보다 이 봉사 시간을 연장하고 이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면서 이 품질을 담보해주면 이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의 현 상황이 35년 전 덩샤오핑 시절 중국이 겪었던 변화와 닮았다며 김정은 정권이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를 공식 선언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과 관련해 탈북자 보호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영내 국가들이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서명한 범죄인 인도조약.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양국 간 이 같은 형사공조가 러시아로 탈출한 탈북자 북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마루즈키 다루스만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관련 발언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와 북한이 범죄인 인도조약에 서명한 데 실망을 표시하면서 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을 강제 복송하는 게 쉬워질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영내 국가들에 대한 당부 형식으로 자국 내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We urge all countries in the region to cooperate i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within their territory.
특히 각국에 1951년 UN에서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들 조약의 보호 대상인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고 UN 난민기구 UNHCR과 협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We urge states to act in conformity with the 1951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애덤 세베디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물론 강제 송환된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처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영내 국가들은 물론 UN 인권이사회와 UN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직접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지난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 제1위원장과 그의 관리들에게 모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 자유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캐나다의 단호한 입장은 지난 19일 유엔총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가운데 캐나다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자가 참여하는 토론회장에서 이런 노력을 지지하는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는 무엇보다 인권 침해의 가해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권 유린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바란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캐나다의 단호한 입장은 최근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을 당시에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정권의 억압적 조치에 맞설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제사회의 개입 없이도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기본 인권이 주어질 날이 오길 고대하지만 그때까지 북한 주민들 편에 계속 서겠다는 다짐을 공식화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법무장관을 지낸 자유당 소속 어윈 커틀러 의원은 지난해 11월 캐나다 의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간인들의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어 캐나다 하원 외교국제발전위원회 산하 국제인권소위원회는 올해 초 북한인권청문회를 개최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도 지난 24일 VOA에 스웨덴이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 제안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각국 정부 역시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인권 유린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에 나오는 한국의 청년들과 탈북 청년들, 또 해외 한인 청년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의 지성호 대표는 탈북민입니다. 박은정 기자가 나우의 지성호 대표와 김동현 사무국장을 만나봤습니다.
한국에는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중에서 나우는 남북한과 해외 교포 청년들이 함께 활동하는 청년 단체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나우 사무실을 찾아서 지성호 대표와 김동현 사무국장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 이름은 이제 지성호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2006년도에 북한을 이제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왔고요.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이제 졸업하고 현재는 북한 인권 청년 단체 나우에서 대표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지성호 대표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이른바 꽃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탈북했는데요. 통일이 돼 고향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2010년 나우를 만들었습니다.
곧 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땅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될 텐데 그때 가서 이제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통일이 돼서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가지고 행함이 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수고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할 말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북한에 하루빨리 이제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이제 깃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해 가지고 이제 2010년 이제 4월 10일에 이제 한 10여 명의 청년들이 지금 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인터넷 사이트인 이제 회원이 한 500명이 이제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우가 생기고 처음에는 거리에 나가 북한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남북 살롱 등을 진행했고요. 최근에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현실을 고발하고 인권 개선을 호소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국제사회에 이제 큰 이제 인권대회에서 발표를 한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돈을 후원을 국제적으로 모아줘서 큰 조금 좋은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국제사회에 나가서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세 번 이제 나가서 이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렸고 독일 갔었고 그리고 이제 벨기에라는 나라도 이제 갔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탈북민 구출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여서 이제 헤매고 있는 그 탈북자들 이제 그들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만들어서 그들을 구출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올 수 있는 일들도 진행하고 있고 구출해서 대한민국에 오는 데는 달러로 한 $2,000 대한민국 화폐로는 한 20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비행기로 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라오스나 뭐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서 태국이라는 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걸쳐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대사관과 접촉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비행기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동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들과 또 먹는 비용 그리고 옷을 사입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이제 한 $2,000 정도가 이제 드는 거죠. 또 이제 신년 카드 그리고 이제 감사 카드 세 장을 한 이제 봉투에다 담아서 그것을 이제 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만 원이면 이제 한 10달러가 조금 안 되죠. 여기에서 그런 돈들을 모아서 이제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사무국장은 지난 2013년 나우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성호 대표를 만나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나우에서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북한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좀 해서 될까? 약간 이제 좀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면은 예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가 이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너무 계속 반복을 하니까 해서 과연 소용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런데 이제 지성호 대표랑 좀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에도 같이 있고 한 친구들이랑 이제 위에서 온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친구가 되면서 아,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이기보다는 내 친구의 문제이고 내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김동현 사무국장은 북한 장마당 재현 행사나 캠페인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알리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장마당 재현 행사에서는 잊을 수 없는 경험도 했습니다.
올해 5월 말쯤에 청량리역 앞에 광장에서 이제 장마당 재현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간대가 평일 낮부터 저녁까지라 가지고 이제 어르신분들이 좀 많이 오셨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60에서 70 정도 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허리도 이렇게 많이 굽으셨는데 오셔가지고 되게 울먹이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남과 북이 한 형제이고 동포인데 서로 총뿌리 겨누고 싸우고 그런 안 좋은 모습만 자꾸 보이는 게 너무 가슴 아팠는데 이런 행사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울먹이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보시고 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나우의 2015년은 세계에 목소리를 낸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나우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그리고 통일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계획인데요. 계속해서 지성호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2016년도는 이제 국내 활동과 함께 국제사회에 나가서 더 큰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지부, 이제 그 사무실을 이제 개설하고 그리고 전 세계 청년들과 국제적인 연대를 하는데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올라 있네요. 기후 변화에 관한 정상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요?
네. 주요 20개국 등 다자 정상 회의 참석차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지 엿새 만에 다시 해외 순방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또 체코와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 협력체와의 정상회의를 겸한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입니다.
예, 자 기후변화협력 당사국 총회,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회의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세계 각국의 환경 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서 온실가스 감축, 또 기후변화 적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인데요. 이번 회의는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국제협약이죠. 교토 의정서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관뿐 아니라 196개 나라 정상 등 대표를 비롯해서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4만 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 140여 개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 연설을 하는군요.
네, 열 번째 기조 연설자로 총회에 오르게 됩니다. 파리 의정서로 불리게 될 신기후 체제의 출범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고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또 개발도상국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조연설 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의를 갖게 됩니다.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 내 경제협력 확대를 포함한 그런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위한 그런 방안들을 찾게 되고요. 한반도와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그 파리에 소재하고 있는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서 특별 연설도 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유네스코에서 연설하는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중유럽 지역 협력체 국가들과는 어떤 논의를 하게 될까요?
네, 유네스코 연설을 마친 박 대통령이 바로 이동하는 곳이 바로 체코 프라하입니다. 먼저 체코 밀로시 제만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갖고 한국과 체코 간의 비즈니스 포럼, 또 양국 문화 교류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요. 그 다음이 바로 체코와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 네 개 나라로 구성된 중유럽 지역 협력체 비세그라드 그룹과 공동 정상회의를 갖게 됩니다. 정상회의에서는 이들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이라든지 인프라 등 국책 사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국이 늘 해외에 나가서 많이 알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보건, 의료, 문화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도 협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한국이 국제회사기구 최상위 그룹 이사국에 진출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8차례 14년 연속 한국의 국제회사기구 최상위 그룹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대대적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으로서는 26일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제9대 국제회사기구 사무총장으로 승인된 데 이어서 안게 된 반가운 소식입니다. 상임이사국으로 평가되는 최상위 A그룹 이사국은 국제해운과 조선시장을 좌우하는 국제회사기구의 주요 정책을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국 정부는 오늘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해운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8년 연속으로 A그룹 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사실상 IMO 상임이사국으로의 지위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총장 배출국이라는 위상과 더불어 세계 해운 조선 분야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 국가라는 것을 171개 해운국에 각인시키는 쾌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국제회사기구가 어떤 조직인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국제회사기구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1959년에 설립이 됐고요. 해양 안전 또 보안, 환경 보호를 위한 내용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입니다. 한국은 이 국제회사기구에 1962년에 가입을 했고요. 171개 회원국 가운데 40개 나라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에 속한 이 최상위 A그룹으로 불리는 10개 주요 회원국이 있고요. 또 10개 주요 화주국이 있습니다. 다음이 20개 대륙별 지역 대표국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2년마다 재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A, B, C 이렇게 명목상으로 칭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순위가 바로 국가 해양 세력의 등급 순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연결식에 참석한 이 어린이 합창단과 관련해서 인권침해의 목소리가 일고 있더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결식 당일 영하 3도의 눈발까지 내렸었습니다. 이 자리에 고 김 전 대통령의 연결식장에서 추모곡을 부르기 위해서 대기했던 구리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었는데요. 이 합창단에 대해서 어른들의 배려가 너무 부족했다. 이런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진행된 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됐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와 또 출입 절차상의 문제로 초청 인사들도 다 차리를 채우지 못했고요. 두태운 외투 차림의 조문객들도 추위를 느끼고 있는 모습이 여실히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이런 모습과 달리 얇은 반복 차림으로 합창단석에 앉아 있었던 어린 학생들의 모습도 함께 비춰진 겁니다. 당시의 상황은 분명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이며 아동 학대라는 목소리가 일었고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추위에 오랜 시간 연결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주최 진단 아래 발인식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 또 논란이 가중됐었습니다.
예, 자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죠. 연결식에서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의 역할이 어땠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평소 즐겨 불렀다는 가곡 청산의 살리라가 추모곡으로 선정됐었습니다. 성악가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어린이 소년소녀 합창단이 대기를 했던 건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함께 참석했던 한 합창단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무릎담요라도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답니다. 30분 정도 뒤에 아이들이 추위에 떤 뒤에야 무릎담요를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인데요. 이 상황을 지켜본 한국 사람들 인터넷을 통해서 이 어린 학생들에 대한 무심했던 배려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상주죠. 연결식이 끝난 다음 날 27일입니다.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사과한다.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란다. 이런 내용으로 트위터상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김 전 대통령의 국가장 총괄 부서인 행정자치부도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서 어린이 합창단에게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 빠른 시간 안에 찾아뵙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밝혔습니다.
예.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1부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인도 당국자들이 지난 11월 5일 인도 남부 벵갈루루에서 만나 항공회담을 열었습니다. 양국 당국자들과 민간 기업인들은 이틀 동안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항공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 무역개발청과 인도 민간항공부가 공동 주관하고 미국 인도 항공협력 프로그램이 지원했습니다. 미국 무역개발청의 리오 카디아 제크 국장은 인도의 항공산업 발전을 계기로 전문성과 기술을 갖춘 미국 기업들에게 많은 사업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이후 인도의 항공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민간 항공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인도는 또 오는 2020년까지 항공시장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 1,1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첫날 제크 국장은 미국 무역개발청과 인도 항공국이 항공 안전과 감독 체계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계획은 인도 항공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항공 기반과 항공 교통 관리, 공항 건설과 개발 금융, 항공 보안, 항공 안전, 그리고 항공 산업 개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양국의 사업, 정책, 기술 협력 부분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리처드 벌마 인도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회담에서 몇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 말했습니다. 벌마 대사는 미국 인도 항공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은 항공 안전과 보안 증진에 필요한 기술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테러 같은 안보 관련 정보 기술을 미국 교통안전부의 보안 방침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양국의 협력으로 인도의 민간 항공 부문은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